오늘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말씀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핍박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처음에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7장까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끝까지 전한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심에 그 안에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결국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통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100%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 그 일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머릿속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일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100% 유대인이라는 거,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8장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세상 끝까지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강해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위얼스비 목사님 그 강해를 보니까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네 명의 인물 중심으로 이 8장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그 다음에 복음선포자 빌립, 마법사 시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3절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시면 1장부터 28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처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12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 뭐 야고보, 유대인들 이런 사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이 두 부분으로 아주 확연하게 나뉜다는 거. 1장부터 11장은 유대인 중심의 그런 사역,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다음 28장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 그래서 앞부분은 유대인들 그 사도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온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7장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면서 스데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과거 이 모든 것들 다 회상을 하면서 너희가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낸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사울이 옷을 맞고 그다음에 여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죽음에 동의를 했다. 그다음에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사울로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라든가 소설을 이렇게 이제 써나가면은 그렇죠. 먼저 암시를 주는 거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구나. 근데 길게 쓰면은 나중에 클라이막스가 안 되니까 지금 한 두세 절만 지금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을 먼저 했어요. 사도바울 맥잡기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그마치 25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까지 하면 사도행전 앞부분 9번 강의를 하니까 사도행전을 총 34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으시려면 사도행전 9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바울 맥잡기 25개를 들으시면 총 34개의 사도행전 강의가 오늘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5개 사도바울 맥잡기라고 한 것 전체가 바울의 사역을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고 어쨌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주 율법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들을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지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넘어간 바로 터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터키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 이 부분에 아주 큰 도시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 바울을 말 그대로 유학을 시킨 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그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왜 언급을 하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근데 자기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베냐민 지파에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한 그런 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 같은 그 명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율법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듣보잡이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 그러니까 화가 치민 거예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렇죠? 이런 미치광이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스데반에게 분개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고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가서 많은 득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릴리전이라는 말, 종교가 몇 번 나옵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종교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표현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으면서 랍비가 되려고 했을 때 엄청난 열심을 내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동년배,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출신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커다란 득을 봤다는 거예요. 득을 봤다. 말 그대로 공회원이 될 뻔한 이와 같은 높은 지위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을 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가서 보시면 1장 13절에 바울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또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1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게 사역, 복음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자기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 일 한 것이 신성 모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그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이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핍박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라. 정말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종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을 부리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이렇게 긍휼을 입혀주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냐? 왜 예수님 믿는 게 왜 좋으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의인만 부르러 오셨으면 저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 정말 그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그렇게 되기 전에 했던 그런 일을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가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앞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시를 주는 이런 내용이 처음에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복음 선포자, 신실한 복음 선포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사건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생겨났어요. 자, 또 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나갔냐. 여기 가서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스데반 사건 때문에 핍박이 생겨서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아주 임박한 그 재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떠나갔겠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죠. 분열이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히브리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하고, 그렇죠, 과부들 돌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5천 명, 만 명, 2만 명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시에 원래 살고 있던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외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 그럼 여러분 누가 흩어져 나갔겠어요?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리스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대개 흩어져 나갔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좀 남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본거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남고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에서 지금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금 초대 교회를 구성했던 그리스말 사용하던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흩어지는 계기가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간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준, 말 그대로 악랄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편에서는 아우 못 살겠구나 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이 있어야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위협을 가하고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회가 충분히 세력이 형성이 된 뒤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충분히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한 그런 사람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흩어서 내보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보면서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11년, 12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고 정말 재정적인 것과 같은 그 여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이제 흩어서 내보내는 일을 올해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흩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와보니까 우리가 빚이 아직도 몇십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서 내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오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력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흩어서 내보내는구나. 우리 교회도 흩어서 내보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유대 지방 흩어져 나가고 드디어 어디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여러분 지도를 가서 보시면 여기 밑에가 유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이 갈릴리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진출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은 다 아시듯이 과거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됐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열 지파의 대다수 사람들 다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로 다 끌어가고 그 땅에 사람이 살도록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거기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 열 지파하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 유대인, 반 이방인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 유대인, 맨 끝에 고넬료 이렇게 되면 100% 이방인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00% 유대인 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그냥 반만 유대인 그렇죠? 에티오피아 넷이 어떻게 반만 유대인 그렇죠? 넘어가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 고넬료까지 이제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혼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우리 조상 이 핏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원래 성전이 예루살렘에는 있는데 어디서 성전을 졌어요? 또 하나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듣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말라기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성경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리가 없이 열정적인 예배 이걸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대개 이제 그리스마라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다가가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말을 히브리 말뿐이 못하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7년, 8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냥 한 장당 1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8장이 나오니까 한 7년이 지난 거예요. 그 7년이 지나는 동안 이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리스마도 잘하고 그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마를 하니까 이들하고 어떻게 친화력도 좋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정한 7명의 일꾼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섬기는 것 외에 나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주 출중한 것과 같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스데반 이후에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상을 섬기고 이러는 거 말고 말씀 선포해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 보면 빌립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식으로 영어로 이벤젤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선포자 처음에 교회에서 사람들 지중 두는 사람 이걸 다 이제 뽑아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가 성도들 이렇게 지중 두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곱 명의 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집사 성경엔 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뽑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히브리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대말, 이 그리스말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리스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일곱 명 뽑힌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말 하는 이 사람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아니, 너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먹고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 이거 벗어나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한 사람,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전정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이제 사용하세요. 근데 좀 이따 보면 빌립이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켜갖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 누굴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뿐이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리스마를 사용하는 빌립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자,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그 위에 묻히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6절에 빌립이 기적들을 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것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면서 왜 오늘은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주어진 이와 같은 그 이유가 다 기록이다. 이제 성경에 따라서 예언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8장이 기록될 때까지 신약성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에게 없어요. 신약성경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성경 그것도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지금 사마리아 그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던 그들에게 이 빌립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들, 이것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걸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이미 끝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AD 95년경에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전히 주셔서 이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완벽한 이와 같은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래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에, 예,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에는 기적들이 필요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한 겁니다. 기적을 먼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 빌립이 기적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 믿는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이러면서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 25절에는 마법사 시몬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법사 시몬.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 왜 갑자기 마법사 시몬이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면 마귀도 반드시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으면 마귀가 와서 반드시 가라지를 심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었어요. 마귀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데려오냐, 마법사 시몬을 데려온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다 가서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 가라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가라지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해야지 여기서 자꾸 가라지가 생기면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전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나님의 큰 파워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빌립이 나타났는데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니까 비교가 돼야 한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일으키는 그 기적하고 이거 마법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조그만 걸 일으킨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빌립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법사 시몬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법사 시몬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랐다. 근데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적들과 표적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성경 말씀 때문에 놀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가 벌써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표적, 기적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대언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글쎄 기적 일어나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놀랐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법사 시몬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분명히 어떤 기적들을 일으킨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마귀의 사역자들도 본인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건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이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행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면 그럼 어떻게 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가서 보니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 자신도 아마 믿긴 믿었는데 앞뒤 문맥 저 끝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믿긴 믿었는데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믿었냐 빌립의 기적들을 믿은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8장 37절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제 구원받는 그 일이 나오는데 가서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 보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여기 마법사 시몬처럼 가라지도 이제 함께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아 성령님을 아직 받지 않았구나.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여기 앞뒤 문맥상 성령님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가서 보시고 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주로 나타난 표적이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돼서 아마 다른 데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님의 어떤 그 표적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받는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아, 구원받아서도 성령님을 못 받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그대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더구나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구원 받아서도 아직 성령님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지금 기록된 일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성경의 변천기예요. 변천기. 변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교리로 삼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확립이 돼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안수해서 성령 주거나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성령 임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방법은 확고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믿음에 순종해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왜 이렇게 일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돼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그 이후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 성령님의 어떤 은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안수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는 일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세요. 고넬료가 구원받습니다. 고넬료가 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성령 침례, 성령님의 이와 같은 선물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물침례 받는 거 이 순서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온 세상에 나가면서 교회를 확립하면서 하나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그 고정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이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의 언어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나 이런 데서 뒤죽박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 중에 자기 원하는 걸 가져다 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안수해야 된다고 되지 않았냐. 그렇죠? 안수. 여러분 안수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침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100% 푹 집어넣는 거예요. 세례처럼 이게 물만 찍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푹 들어가게 해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일시됐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죠? 나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묻혔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나도 일어났습니다 하고 물침례로 여러분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나온 어떤 구절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리를 전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캠벨파. 거기 가면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 가서 보면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물침례 무조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해서 물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물침례 100번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구원 받는 거지 물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변천기라, 변천기. 변천기에는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걸 기억을 하고 안수를 할 때도 있고 물침례를 먼저 받을 때도 있고 성령침례를 먼저 받을 때도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걸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안 된다. 어디 걸 가지고 해요? 로마서부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말씀들 이걸 가지고 교리를 삼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아, 글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냥 이 마법사 신분이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야, 저것도 나도 한번 받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돈을 가져다 주고. 그렇죠? 나도 좀 이거 받아 갖고 나도 좀 예,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하고 남들에게도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한번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영어로 여기 시몬이 사이먼이잖아요. 사이먼. 그렇죠? 사이먼에다가 Y를 붙이면 사이머니가 돼요.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소돔 사람들이 했으니까 소돔이. 소돔에다가 Y를 붙이면 동성애. 동성애 하는 자들 소돔화이트. 이렇게 되듯이 영어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 가서 치시면 돈을 주고 교회에 직분을 사거나 무슨 이렇게 매관 매직하는 거 있죠? 이거를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이먼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관 매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너는 이런 사역하는데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 이제 베드로가 판단하는 거야. 너가 쓴맛에 쓸개 속에 있으면 불법에 매여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자, 이거 가서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침례도 받겠다고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아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매관 매직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것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기도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해달라, 그걸 기도를 해야지. 심판받지 않게 기도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걸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판만 받지 않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구원에 거의 도달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나 자신도 살펴보고 옆에 분들도 살펴보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적당한 기회에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기적들을 봤어요. 심지어 믿음에 고백했어요. 물침례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사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25절에 가면 몇 군데 이제 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40절에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아, 그게 엄청난 부흥 일으켜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흥회 그만하고 이번에 한 사람을 구원하러 너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막 몇백 명 막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하다가 너 오늘 저 사람 하나만 구원하러 그것도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네, 이 빌립이 순종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가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자.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가사로 돼 있어요. 여기 가자가 어디예요?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아시죠? 여기 팔레스타인 땅 여기 가서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커다랗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가자예요. 그 가자 지구입니다. 하마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시죠? 로켓포 쏘고 하는데 그 가자 지역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빌립이 예스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러 갑니다. 가서 봤더니 누가 있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서 보시면은 아프리카하고 에티오피아 있는 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반도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거기가 붙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여기 스바의 여왕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스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여기 지금의 여기 에티오피아의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바의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솔로몬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에티오피아 지방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팔라시아 유대인이에요. 팔라시아 유대인.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어떤 색깔을 가진 유대인이냐 검은색 피부의 흑인들로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정부가 어떻게 돼서 공산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몰래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래서 팔라시아 유대인들을 다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피부는 그래도 이게 누구예요? 이 솔로몬의 이런 뭐 관계가 돼 있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전설이고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그 일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다 이제 흑인 그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개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1년에 세 차례 유대인들의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세 개의 명절 그렇죠.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아니면 장막절이든 이 세 명절 중에 하나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뭘 모르고 있냐?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다가가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이 순종하고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대개 성경을 읽으면 속으로 읽지 않고 밖으로 낭독을 해서 읽는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벌써 빌립이 그 들었을 때 성경 읽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 타서 내가 읽는 걸 이해하고 있냐. 그랬더니 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누가 지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읽긴 읽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읽긴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읽으라 그러는데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읽고 있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시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걸 읽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대언자 이사야냐 아니면 누군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빌립이 성경 말씀을 펴서 누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배워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사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차를 타고 오가면서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유튜브 채널을 듣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 한 10분 정도 간증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 간증 가서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놀라운 일이고, 더구나 구약성경 중에 이사야서 53장이 있다는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의 다수가 뭘 통해 구원받았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성경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대원서들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월절을 설명해 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죽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예표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진짜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시가? 자, 구원 받았으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빌립이 이제 설명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은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구원받으면 물침례 받는 거, 이거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침례 주는 거를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한번 봤을 수도 있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물침례는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명령해서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니까 물침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침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줘요? 침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앞뒤 35절부터 38절까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에요? 37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NIV를 비롯해서 개역성경 등 그 모든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빠져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없음. 몇 절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37절이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37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 성경, 제네바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등 다수 사본에 근거한 모든 성경은 37절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없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하나씩 올려야 되잖아요. 하나씩 올리면은 성경이 8장이 4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39절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수는 그대로도 거기에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아,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침례든 세례든 주는 사람에게 이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침례나 세례를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으면 곤란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침례나 아니면 세례를 줘요? 중세, 예, 천주교는 영세를 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영세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돼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말씀이 제거된 부분이 성경 속에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천주교 같으면은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어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에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반 성경 NIV 가서 보면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로 돼 있어요. 뭘 뺐냐? 퍼스트본을 뺀 거예요. 퍼스트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집에 맏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 아이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 외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동생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려고 하면 맛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NIV나 이런 데 가면 퍼스트본이 빠져 있어요. 그냥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빼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이 킹잼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말씀들 단어 하나하나를 보존해 주셔서 있는 그대로 루터 성경 똑같습니다. 보존해 주셨어요. 에라스메 성경 똑같습니다. 보존해 주셨어요. 제네바 성경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틴데일 성경 똑같아요. 여기 맛이 있어야 되고 여기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없음이 반드시 거기 구절이 있어야 그래야 앞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8장 37절이에요. 마음을 다하면 믿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와 같은 그 침례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침례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도 이제 묻습니다.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38절 가서 보세요. 그가 명령하여 병교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3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여러분 into. 우리 중학교 가서 다니면 into는 뭐예요?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물 뿌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속으로 들어간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9절에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Out of water. Out of water. 벌써 이게 중학교만 다녀도 into the water, out of water만 봐도, 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하고 동일시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그렇죠 이렇게 잠기는 것 같은 예식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가 그래서 묻혔다가 예수님 일어날 때 나도 같이 일어난 겁니다 하고 그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그게 침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 침례교회니까 침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침례교회니까 침례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이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나와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가서 보니까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구원 받았어요. 또 성경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려다가 어떻게 쭉 데려다가 어디로 아소도라고 하는 데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함 족속입니다. 함.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 다음에 9장에는 사울이 구원받아요. 사울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죠? 10장에는 야벳, 야벳의 후손이 누가 구원받아요?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돼서 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는데 8장, 9장, 10장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9번 했어요. 그다음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맥잡기를 25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강의를 34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 맥잡기를 가서 이제 들으시면 그러면 9장부터 28장까지의 강의가 쭉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전체 34개를 들으시면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